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이은경입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최근 백인 경찰이 도망가는 흑인 남성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또 미국 사회가 흑백 차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경찰이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가운데 한 시민이 이번 사건을 고스란히 촬영한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경찰의 증거 조작 시도와 같은 정황까지 보여주고 있어서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시간에 이 사건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남북한이 유엔 군축위원회에서 북한 핵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북한이 최고 인민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핵협상 타결을 위한 기본 틀에 합의한 후에도 제재 해제 시점 등을 놓고 계속 견해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을 앞둔 가운데 두 나라 국민의 상호 신뢰도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소식들을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로 문을 열겠습니다. BOA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지난 9일부터 2박 3일 동안 한국을 방문한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미국의 대한민국 방어 의지가 확고하며 현재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현안이 없을 정도로 원만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지난 10일에 열린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 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부터 전해주시죠.
네,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지난 10일 서울 국방부에서 두 나라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에서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과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이 최정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해 미한 억제전략위원회 DSC를 이달 중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DSC 공동위원장은 미 측에서는 데이빗 헬비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엘라인 번 핵미사일 방어 부차관보가 그리고 한국 측에서는 류재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의체에서는 핵과 미사일에 대응한 4D 개념을 작전 개념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4D는 방어의 디펜스, 탐지의 디텍트, 교란의 디스럽트, 파괴의 디스트로이를 뜻합니다.
네, 이번 미국과 한국 이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문제가 논의될지 여부로 관심을 모았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애쉬턴 카터 미 국방부 장관은 미한 국방장관 회담이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 여부와 관련해 현재 세계 누구와도 아직 사드 배치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사드를 어디에 배치할지 그리고 배치할 어느 곳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 배치 시기도 생산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아직 이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고 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 정부 간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카터 장관은 이번 한국 방문에서 미국의 국방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한국 해군 이함대 사령부를 방문해서 천안함 희생 장병을 추모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번 방문의 의미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한국 해군 이함대 사령부에는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폭침된 천안함의 두동강단 선체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네.
카터 장관은 이곳을 방문해 희생 장병들을 추모함으로써 미한 동맹의 공고함을 과시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한국 국방부에서 한민국 국방장관과 회담을 시작하는 모두 발언에서 천안함 추모지인 평택 이함대 사령부 방문을 기대한다며 그곳은 미한 동맹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상기시켜주는 장소라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모두 발언 끝에 한국어로 같이 갑시다라고 말해 미한 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했습니다. 한 장관도 카터 장관의 방한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카터 장관과 함께하는 동안 미한 동맹과 연합태세 강화 면에서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지난 9일이죠. 한국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전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내용도 정리해 주시죠.
네. 카터 장관은 한국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 직후 주한미군 장병과 비공식 공개 만남 형식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카터 장관은 미국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많은 새로운 군사력이, 그러니까 새로운 스텔스 전투기, 스텔스 폭격기, 새로운 함정 등을 이곳 정부, 즉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의 발언은 최근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국력의 중심을 이동시키는 흐름 속에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2011년 재균형 전략을 선언한 이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여왔지만 이란 핵협상 타결로 중동 문제에 가닥을 잡고 나면 그 흐름에 한층 속도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카터 장관은 또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일본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이 대처 방안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카터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고 억지력을 높이며 지역의 안정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가 미래를 지향하며 함께하는 것이 최상의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8일자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실린 서면 인터뷰 내용인데요. 카터 장관은 미국, 한국, 일본 3국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의 핵심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미국은 한일 관계의 역사적 민감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협력의 잠재적 이익, 그러니까 미국의 오랜 동맹국인 두 나라와 동북아 전 지역을 위해 존재하는 기회가 과거의 긴장과 현재의 정치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나중에 이 발언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 일본 3국 군당국의 정보 공유 협정에 관한 것이었고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한국과 일본 방문, 또 미한 국방장관 회담 이모저모를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알아볼 텐데요. 미군은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서 이동식 장거리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미국 고위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부터 정리해볼까요?
네. 윌리엄 고튼이 북미 항공우주방어사령관은 지난 7일 미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튼이 사령관은 핵무기를 KN-08 미사일에 장착해 미 본토로 발사할 능력이 있다는 게 미군의 평가라고 설명했습니다. 고튼이 사령관은 이런 평가가 과잉 경계 차원이 아닌 신중하게 내려진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실제로 핵탄두를 KN-08에 장착하거나 이를 시험 발사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씀하시는 이 북한의 KN-08 미사일, 어떤 미사일입니까?
네, 지난 2012년 4월 김일성 주석의 생일기념 군사 퍼레드에서 처음 등장한 KN-08은 길이가 17m 그리고 3단 추진체로 구성된 미사일로 사거리는 6천에서 12,000km 정도로 추정됩니다. 고정식 발사대에서 쏘는 노동미사일이나 대포동 미사일 등과는 달리 이동차량에 실어서 쏘는 방식이라서 더 위협적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KN08은 아직까지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아 성능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고트니 사령관은 이 미사일이 북한에서 발사되면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위협적인 무기네요.
그렇습니다. 고트니 사령관은 KN08의 위협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N08은 이동 배치가 가능해 미사일의 위협을 찾아내 타격하는 미군의 능력을 지연시킨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네.
고트니 사령관은 특히 움직이는 표적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정찰과 감시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이에 대한 대응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트니 사령관은 그러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현재 미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에는 강한 자신감을 보이면서 다만 위협에 대응해 탐지 능력을 꾸준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북한이 유엔 군축위원회에서 북한 핵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국 대표의 발언이 먼저 있었죠?
네.
그 내용이 뭔지부터 먼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지난 7일 군축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의 백지아 유엔 대표부 차석 대사는 핵확산 금지 조약 NPT가 국제 비확산 체제의 초석임을 강조하고 이란과 서방 6개국이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한 정치적 합의를 이룬 사실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 핵 문제는 비확산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모든 핵무기와 핵개발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진지한 태도로 비핵화에 임하면서 의미 있는 대화에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대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북한의 안명훈 유엔 대표부 차석대사는 반박에 나섰습니다. 안 차석대사는 북한이 미국의 적대정책이라는 외부 조건에 대응해 억제 수단으로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며 미국의 적대정책이 계속되는 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에게는 이 핵개발을 포기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백지아 한국 차석대사는 곧바로 반론권을 얻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들에 따라 북한은 핵개발 계획을 포기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북한 대표가 미한 합동훈련을 핑계로 댄 데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의 적대 행위에 맞서서 방어적 수단으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해왔으며 투명한 방식으로 북한 측에 미리 훈련 계획을 통보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백 차석 대사는 또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포기한다면 한국은 북한이 국제경제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관련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 히로시마 보고서에서 북한이 전 세계 핵무기 폐기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이 됐습니다. 이 히로시마 보고서는 어떤 보고서인가요?
네, 아시다시피 일본 히로시마현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원자폭탄 공격을 받았던 곳인데요.
네.
히로시마현은 전 세계 핵무기 폐기에 기여할 목적으로 일본 국제문제연구소에 의뢰해서 지난 2013년부터 매년 핵무기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히로시마 보고서는 핵군축과 비확산 그리고 핵안보 분야에서 관련국들이 기울이는 노력을 조사 대상으로 삼아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떤 평가를 받았을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히로시마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2003년 핵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한 이후 핵 관련 조약과 합의 그리고 규범을 무시한 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핵실험을 세 차례 실시하고 핵 억지력을 강화하며 핵물질 추가 생산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우선 핵군축 분야에서 마이너스 7점으로 최하점을 받았습니다. 핵 비확산 분야에서도 북한은 최하점인 0점을 받았습니다. 끝으로 핵 안보 분야는 보유하고 있는 핵물질 양을 비롯해 핵 안보와 안전 관련 국제조약 준수 등을 살펴봤습니다. 북한은 마이너스 2점으로 역시 최하위로 평가됐습니다.
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9일 열린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올해 예산안이 통과됐죠?
네, 북한은 지난 9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645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제3기 3차 회의를 열고 경제건설에 중점을 둔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5.5%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방비 비중을 전체 예산의 15.9%로 책정해 지난해와 같은 비율의 예산을 국방 분야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예산 중에서는 체육 부분 지출 증가율을 지난해 17.1%에서 올해는 6.9%로 줄이는 대신 문화 부문은 1.3%에서 6.2%로 과학기술 부분은 3.6%에서 5%로 늘리기로 해 앞으로 문화와 과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올해 예산 총액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예산 편성을 토대로 북한이 올해는 주민생활의 질 향상에 국정운영을 집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남대 국방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시장에서 벌어들인 세금 덕분에 국가재정을 확충해 주민생활 향상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최고인민회의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왜 참석을 하지 않았을까 궁금증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김정은 제1위원장이 2012년 집권 이후 열린 5차례의 최고인민회의에서 불참한 것은 지난해 9월 제13기 2차 회의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일단 김 제1위원장이 이번 회의에 불참한 시점에 손목 부상을 당한 사실이 확인돼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조선중앙TV는 최고인민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 김 제1위원장이 평양 약전 기계공장 현지 지도 소식을 전하면서 그의 오른 손목에 커다란 붕대와 반창고가 붙어있는 모습을 내보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지난해에도 다리에 이상이 생겨 9월 초부터 40일간 공개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같은 달 5일 열린 제2차 최고인민회의에도 불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손목 부상은 다리와는 달라서 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는 데다 최근 들어 김 제1위원장이 사나흘에 한 번꼴로 꾸준히 공개 활동을 하고 있어 불참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손목 부상이 아니라면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집권 4년차에 접어들면서 국정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지난 2011년 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북한 최고 지도자에 오른 뒤 최고인민회의나 중앙보고대회 등 주요 행사에 거의 빠짐없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치적 경험과 기반이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공개 활동을 통해 간부와 주민들에게 최고 지도자로서의 위상과 입지를 다지는 데 주력해 왔던 것입니다. 또 김정일 3년 탈상 이후 본격적으로 자신의 시대를 열어가면서 지난 2월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와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등 노동당의 핵심 의사결정기구를 잇따라 열었습니다. 이처럼 지난 3년간 거침없는 행보로 국정운영에 자신감을 얻은 김 제1위원장이 굳이 이번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할 절박성이 떨어진 셈인데요. 김 제1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공식 집권 이후 같은 행보를 보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김정일 위원장은 1998년 9월 최고 통치자로 오른 이후 2002년까지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했지만 2003년 3월에 열린 제10기 6차 회의에 처음으로 불참했습니다. 이후 사망 전까지 약 9년 동안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한 횟수는 고작 4차례에 그쳤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선임연구원은 김 제1위원장이 이번 회의에 불참한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런 것처럼 굳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국정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박병영 기자와 함께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뉴스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나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너의 집 앞에서 함께 듣겠습니다.
왜 이렇게 만난 걸까? 무슨 일이 있는지 한참 걱정했어.
He's charged with up to 30 counts and if convicted on all of them could
이번 주 미국 언론들은 지난 2013년 보스턴 마라톤 테러 용의자의 재판 소식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올해 21살인 조하르 차르나예프는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한 테러 등 30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미국에 와서 좋은 대학에 다니며 촉망받던 학생이 극단주의에 빠져 테러범이 되고 결국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운명이 된 겁니다. 올해 21살인 조하르는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에서 태어났습니다. 러시아 체첸 지역 다게스탄 자치공화국에 잠시 살다가 8살 때 가족과 함께 정치적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망명했습니다. 보스턴 마라톤 테러를 벌이기 몇 달 전엔 미국 시민권도 받았습니다. 조하르는 가족과 함께 미국 북동부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살았는데 주변 사람들에 따르면 총명하고 조용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깔끔한 용모로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조하르는 고등학교 시절 성적이 우수해 시 장학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매사추세츠대 다트머스 캠퍼스에 진학해 해양생물학을 전공했습니다. 이슬람교도인 조하르는 대학에 다니며 극단주의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조하르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이때부터 시리아 내전과 체첸 독립운동 반군들의 활동을 담은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성적도 곤두박질치며 7개 과목에서 낙제를 받았습니다. 조하르는 2013년 4월 15일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형 타메를란과 함께 폭탄 테러를 감행했습니다. 압력솥으로 만든 사제폭탄을 터뜨려 3명이 숨지고 260명이 다쳤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경찰 한 명도 살해했습니다. 결국 형은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동생 조하르가 몰던 자동차에 치여 숨졌고 조하르는 총상을 입고 인근 주택 뒷마당에 숨어있다 체포됐습니다. 조하르는 체포 직후 미국이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이슬람교도들을 살해하는 데 분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조하르는 사건 2년 만에 재판에서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한 테러 등 30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중 17개는 사형 또는 종신형이 적용될 수 있는 죄목입니다. 조하르의 변호인은 사형을 면하기 위해 형 타메를란이 테러를 주도했고 조하르는 형의 영향을 받아 가담한 것뿐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조하르에게 결국 어떤 형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 보스턴 마라톤 테러범 조하르 차르나예프였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란 핵협상 관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핵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도 이 미국과 이란이 계속 견해 차이를 드러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최종 타결까지 험난한 과정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란과 주요 6개국이 지난주에 스위스 로잔에서 핵협상 타결을 위한 기본 틀에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는 협상 시한인 6월 말까지 최종 합의문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미국과 이란 고위 당국자들의 이번 주 발언을 보면 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있고 특히 이 제재 해제 시점 등을 놓고서는 뚜렷한 의견의 차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의견인지 일단 미국의 입장부터 살펴볼까요?
이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요 이번 주에 여러 인터뷰에서 이란 핵 문제를 강조했는데요.
네.
이란 핵 문제의 이번에 합의가 이란 핵 문제 해결에 중대한 기회를 맞았다. 또 이란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네.
이란에 대해서는 합의를 최종 타결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있고 또 미국인들 또 미국의 정치권에 대해서도 이번 합의의 중요성을 이제 알리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이제 영어로 once in a lifetime.
네.
평생 다시 오지 않을 일생일대의 기회를 맞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란은 핵무기 개발 의혹을 없애고 미국은 물론이고 또 주변 국가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에서조차 이번 합의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그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이스라엘도 이번 주에 여러 차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에는 이 합의가 충분하지 못하다 이런 의견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런 지적에 대해서 이번 합의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우려를 없애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다 이런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합의 내용을 보면은 이란의 핵 개발 능력을 뭐 종류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은 뭐 10년, 15년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핵 개발 능력을 장기적으로 제한하고 무엇보다 이런 이란의 핵 개발을 제한하는 것을 국제기구를 통해서 철저히 감시할 수 있는 검증 체제를 갖췄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이제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신이 지켜보는 한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핵협상에 대해서 이제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함께 이번 핵협상에 함께 참여했던 어니스트 모니즈 미 에너지 장관도요 별도의 인터뷰에서 검증 체제가 전례가 없이 아주 확고한 검증 체제에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란이 합의를 위반을 할 경우에 즉각 감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미국 의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특히 공화당에서 비판적인 시선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은 이제 최종 협상 타결 시한까지 이제 몇 달이 남아 있죠. 그리고
네.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을 지켜보면서 의회의 목소리를 더욱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공화당인 밥 코커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요. 아직 세부 합의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좋은 합의인지 나쁜 합의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또 제재 해제 문제를 놓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양측의 불일치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코 위원장은 의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 미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이 중요한 합의에 있어서 더욱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코코 위원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 내용을 의회에 제출하고 표결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다음 주에 14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네.
표결에 붙일 거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법안이 채택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의회가 이란 핵 합의를 심의하는 기간인 60일간은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 등을 유예해야 합니다. 또 이후에 의회가 합의 이후에 이제 제재 해제 등에 반대할 수도 있는데
네.
하지만 의회가 법안을 채택해도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코코 위원장은요.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제 필요한 게 상원 3분의 2 찬성인데
네.
이 3분의 2 찬성에 두세 표가 모자란 상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이제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상원 의원들 중에도 이란 핵 합의안을 의회에서 심의해야 한다는 이 법안에 대해서 꽤 이제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다는 얘기죠.
네, 미국 의회 분위기까지 살펴봤는데 이란 정부도 이번 주에 핵 협상에 대한 입장을 내놨죠.
그렇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요 처음으로 이란 핵 협상 합의에 관한 입장을 밝혀서 주목됐습니다. 하메네이는 지난 9일 관련 연설에서 자신은 이번 핵 합의에 대해서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아직 최종 타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어떠한 구속력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이번 합의가 최종 타결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부 합의 사항 때문에 이 이란 핵 협상은 끝까지 가봐야 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협상국의 태도에 따라서도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메네이는요, 특히 지난주에 합의 직후에 미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이제 해석을 담은 자료문을 발표한 게 있는데 영어로 팩트시트라고 하는데요.
네.
이 자료문을 발표한 행위를 비난하면서 제재 해제 시점 등을 놓고 이제 이란 정부의 해석과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메네이는요, 미국의 이렇게 이제 자의적인 해석을 담은 자료문을 빨리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사악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네.
하메네이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합의에 반대하지 않고 협상을 계속 지지한다고 밝힌 점이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데
네.
하메네이는 자신은 계속 이란 협상단을 지지하며 이란의 존엄과 명예를 존중하는 협상에는 열려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하메네이의 발언에 대해서요.
네.
전문가들은 사실 이번에 이란 핵협상 합의가 이뤄진 뒤에 이란 국민들은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그동안 이란이 이 핵 문제와 관련한 제재로
네.
뭐 이란의 주요 수입원인 원유 수출이 절반 정도로 떨어지고
네.
경제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합의가 되고 또 최종 타결까지 가면은 이제 제재가 풀리면서 경제가 나아질 거란 기대감 때문이죠. 이렇게
네.
이제 이란 국민들이 이란의 핵협상 합의를 반기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하메네이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핵협상 합의에 대해서 중립적인 그런 입장을 밝힌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이제 이란과 주요 6개국이 지난주 합의한 기본틀을 바탕으로 협상 시한인 6월 말까지 최종 합의문을 작성을 해야 하는데 여전히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를 둘러싼 견해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정말 힘든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이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발언도 이제 주목이 되는데요. 이란에 대한 제재가 즉각 해제돼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지난 9일에 이란에서는 이 원자력 기술의 날을 맞아서 행사가 열렸는데 로하니 대통령도 여기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국제 제재가 즉각 해제되지 않는 한 어떠한 합의문에도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제재 해제 시점이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미국이 대이란 제재 해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미국은 좀 다른데요.
네.
미국은 이란이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합의를 이행해야 제재가 해제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자료문을 보면요.
네.
국제원자력기구 IAEA 감시단이 이란의 합의 이행을 확인한 후에 미국과 유럽연합의 핵 관련 제재 이행을 유예한다. 유예한다는 네.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란에서 합의 서명과 함께 모든 제재가 철폐되어야 된다는 그런
네.
이제 입장과 지금 분명한 차이가 있죠.
네.
또 이제 미국은 이란이 합의를 어기면 제재가 곧바로 다시 부과된다고 말했는데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최근 인터뷰에서 핵협상이 타결된 후에도 이란이 합의를 어길 경우를 대비해서 유엔
네.
안보리 승인 없이도 다시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란의 동맹국이면서 또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가 제재의 이제 부과를 막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네.
이란은 이번 협상에서 이제 핵무기 개발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핵개발 능력을 이제 10년 이상 제한하고 대신에 이제 미국과 서방국들은 제재를 풀어주기로 하는 게 이제 이 협상의 주요 골자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부 사항을 놓고 여전히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종 협상 타결까지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란 핵 협상 과정 또 미국과 이란의 입장 등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현재 미국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사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백인 경찰이 도망가는 흑인 남성을 총으로 쏴서 살해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소식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미국 남동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지난 4일 벌어진 사건인데
네.
무장하지 않은 흑인을 백인 경관이 뒤에서 총으로 쏴서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또다시 인종 갈등 문제로 비유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낳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장면이 동영상으로 촬영이 돼서 이제
네.
공개가 되면서 많은 미국인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도요.
네.
사건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이번 주에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상황이 뭐 바뀌었다, 뭐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이 사건 개요를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4일에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노스찰스턴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네.
경찰 보고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
네.
보고서를 보면 이날 오전에 시내를 순찰하던 마이클 슬레이거란 백인 경관이
네.
이 자동차인데 이제 꼬리등이 깨진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를 세웠습니다. 이제 단순히 이제 이거는 이 교통법 관련된 위반으로 이제 차를 세운 거죠.
네.
그런데 차 안에 타고 있던 50살의 흑인 남성 월터 스콧이 이 백인 경관과 이제 얘기를 하고 백인 경관이 신분증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차로 돌아가는 사이에 갑자기 문을 열고 달아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슬레이거 경관이 쫓아가게 되는데 슬레이거 경관은 스콧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기 충격기를 빼앗으려고 해서 자기가 생명 위협을 느껴서 총을 쐈다.
네.
이렇게 처음에 주장을 했고요. 보고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총에 맞은 스콧은 병원으로 옮겨져서 사망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 동영상을 보면 그런 부분이 없는 거죠?
사실 동영상이 언론에 제보되면서 슬레이거 경관의 이 주장이 거짓말로 드러난 건데요. 그래서
네.
미국인들이 분노하고 있고요.
네.
현재까지 이 공개된 동영상에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 총을 발사하는 장면을 주변에 있던 흑인 남성이 촬영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언론에 제보가 되면서 파문을 일으킨 거고요.
네.
또 다른 동영상은 이제 경찰 차에 이제 붙어 있던 동영상, 그 카메라로 촬영된 건데
네.
이건 처음에 이제 이 슬레이거 경관이 스콧 씨가 몰던 자동차를 세우는 그런 장면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통 단속을 하면서 차를 세운 것까지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나중에 주민이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이 두 사람이 뭐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 손을 쏜 게 아니라
네.
스카시가 뛰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꽤
네.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네.
슬레이거 경관이 등을 향해서 8발이나 총을 연달아 쏘는 장면이 나오고요.
네.
스카시는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충격적이고요. 특히 이제 동영상에는 이 총을 맞고 쓰러진 이 스카시에게 슬레이거 경관이 다가가서 수갑을 채우는 모습도 나옵니다.
네. 결국은 시 당국이 슬레이거 경관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죠?
그렇습니다. 슬레이거 경관이 일단은 해고가 됐고요.
네.
또 경찰이 살인 혐의로 기소를 한다고 발표했는데 만일에 유죄가 인정되면 슬레이거 경관이 사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논란이 되는 점이 있는데 동영상을 보면 슬레이거 경관이 이 전기 충격기로 보이는 물건을 이제 스카 씨가 쓰러진 뒤에 그 옆에
네.
떨어뜨렸다가 다시 죽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네.
말씀드린 대로 이 슬레이거 경관이 처음에는 이 전기 충격기를 빼앗으려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자기의 이런 이 증언을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서
네.
이 전기 충격기를 떨어뜨리는 행위까지 했다.
네.
이런 의혹까지 사면서 더욱더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네, 이 사건이 발생한 노스 찰스턴 시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제법 큰 도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 10만 명 정도 인구가 살고 있는 도시고요.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이 세 번째로 큰 도시인데
네.
법무부의 관련 자료를 좀 보면요. 주민의 47%가 흑인, 37%가 백인이고요. 그런데 경관 중에는 80%가 백인이라고 합니다.
네.
인구 일반 비율에 비해서 경관의 이제 백인 비율이 훨씬 높은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전체를 보아도요. 이렇게 경찰관이 누군가에게 충격을 가한 게 올 들어 11번째라고 하는데
네.
사실 올해 들어서도 뭐 미국 여러 지역에서 흑인이 이제 백인 경관이 쏜 총에 맞아서 숨진 사건들이 있었죠. 그리고
네.
뭐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여러 사건들이 이제 여전히 논란이 있는데 이번 사건 경우에는 이제 경찰이 등 뒤에서 그것도 도망가는 흑인 남성을 향해서 총을 쏘는 장면이 그대로 포착이 된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결국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경관은 즉각 이제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네, 최근 발생한 비무장 흑인 총격 사건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네, 미국과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양국 관계에 대해 묻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호 신뢰도가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미국인만 조사한 게 아니고요. 일본인도
네.
조사를 했는데 미국과 일본 국민 각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인 중에 일본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68%, 일본인 중에 미국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더 높아서 75%에 달했는데요.
네.
사실 68%도 꽤 높은 수치죠.
네.
지금까지 실시된 비슷한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번 조사를 실시한 퓨 리서치 센터는요. 관련 보고서에서 두 나라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적이었고
그렇죠.
또 1980년대와 90년대 초까지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치열한 경쟁자였는데 이제는 서로 깊은 신뢰를 갖고 있는 이 동맹이 됐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70년 전에 그 전쟁의 적이 이제는 강한 동맹이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2차 세계대전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이 설문조항이 이번 조사에 들어있는데
네.
당시에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핵폭탄을 투하했고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조사에서는요. 미국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핵폭탄을 투하한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과 일본 관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네네.
그런데 미국인의 56%는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답했고요. 3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반면에 일본인 중에서도 14%나 되는 인구가 미국의 핵폭탄 투하가 전쟁을 끝내는 그런
수단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답을 하고 있고요. 79%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당시 그 핵폭탄으로 얼마나 많은 인명이 희생이 됐습니까?
히로시마에서 14만 명, 나가사키에서 7만 명이 숨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제 핵폭탄 당시 이제 폭발이 발생한 시점도 있고 이후에 이제 사망한 사람들까지 합친 건데요.
네.
한편 이제 이번 조사에서 일본이 주변국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인 중에 일본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았는데요.
네네.
미국인 61%가 이미 일본은 과거사에 대해서 충분히 사과했고 더 이상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의 사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은 29%였습니다.
네, 두 나라가 서로 강한 신뢰를 갖고 있는데 그 반면에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 같아요.
네, 이번 조사에서는요. 양국 국민들의 이 중국과 한국에 대한 신뢰도도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인 중에 중국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30%로요.
네.
한국을 신뢰한다는 응답 48%보다 낮았는데 사실 한국을 신뢰한다는 응답도 절반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죠.
네네.
하지만 일본인들의 신뢰도는 더 낮은데요. 일본인 중에 중국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불과 7%밖에 안 됐고요. 한국을 신뢰한다는 응답도 21%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인들은 중국의 부상을 일본과의 동맹관계가 중요한 이유로 꼽고 있는데요. 미국인 중에 60%는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부상으로 일본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네, 일본 정부의 국방력 강화가 주변국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인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을까요?
미국에서의 인식도 갈라졌는데요.
아, 네.
일본이 아태 지역에서 군사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데 대해서 47%가 찬성했고요. 43%가 반대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아베 정부의 자위대 역할 확대에 대해서 오히려 일본인들의 우려가 더 높다는 점인데요. 일본인 응답자 중에 68%나 반대를 했고요. 찬성은 23%에 그쳤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일본의 재무장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미국인들은요. 일본의 정치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조사를 보면 아베 신조 총리를 들어보지 못했다는 응답이 무려 73%에 달했습니다.
네.
반면에 미국에서 활약 중인 일본인 야구선수 스즈키 이치로를 모른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했고요.
네. 네, 미국과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양국 관계에 대해 묻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지구촌 뉴스 김근상 기자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경이었습니다.